우리 성도님들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을 아시나요? 영화도 나왔었죠? The Lord of the Rings 그래가지고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그건 원래 J.R. Tolkien의 3부작 소설입니다. 굉장히 좀 방대해요, 내용이. 근데 그 성경 내용을 배경으로 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도 보고 또 소설도 전체를 꼬박 읽지는 못했는데요. 약간 좀 봤습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을 좀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오늘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반지의 제왕에서 이 사탄을 상징하는 소설 인물이 있어요. 사룬이라고. 사룬, 이 어둠 세계의 제왕입니다. 그러기 반지의 주인이에요, 원래. 근데 이 소설에 그 반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반지는 이 반지를 갖게 되는 사람이 변질됩니다. 아무리 착했던 사람이라도 그 반지를 손에 쥐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 반지인데 이 사실은 이 어둠의 제왕이 그 반지를 사용해서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는데 그걸 그만 잃어버려요. 하여간 소설 속에서. 잃어버리는데 반지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반지를 손에 쥐게 되는 사람들마다 이제 이렇게 부패해 간다 하는 스토리인데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주제이기도 해요. 이 반지의 위력에 끌려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은 그 사람을 변질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뜻조차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면 다 선한 것이지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의도는 선한 건데요. 그 선한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약탈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런 어떤 악행을 보면 의도가 처음에는 선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불쏘시개감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일이 아주 무서운 그런 악을 만들어 나갔던 그런 경우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 보면은 뭐 소설의 인물들이요. 뭐 노예들을 풀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동족의 땅을 지켜내려고도 하고 또 악인들에게 정당한 공정한 심판을 내리려고도 합니다. 다 선한 일들이죠. 그런데 반지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그 반지는 어느덧 그들을 지배를 해가지고 그 선한 뜻조차 악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악을 동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보시면 재밌어요 진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보면서 하면 많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원래 이제 성경을 주제로 해서 이 토케인이 쓴 거거든요. 옛날 사람이지만 자, 오늘도 저희들이 몇 가지 그 애굽의 그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냥 제가 사실 이 8장, 9장, 10장을 확 한 대 묶어가지고 한 주일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한 묶음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지만 좀 시간을 더 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잘 살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 부분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뭐 이 다섯째 재앙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짐승의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하고 다섯째 재앙과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인 피부병 전염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 우박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 구장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이거 애굽의 재앙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이집트는 존재하는데 이집트에 그럼 옛날에 이런 재앙이 있었다면 이거 엄청난 재앙인데 그럼 그런 증거가 있나? 기록이 있나?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성경 얘기로 끝나고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의 현실 역사는 또 다른 것이지 혹시 그런 생각을 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뭐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 왕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소설적인 허구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었어요. 세상에 철학자들이 사학자들이. 그런데 다윗에 대한 기록들이 막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모른다 뿐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애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보잖아요. 열 가지 재앙이 기록된 고대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의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멀리 우리의 실제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깊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기독교예요. 자, 뭐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리면 고대 이집트 역사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퍼르, 뭐 발음도 못하겠어요. 근데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게 파피루스 문서죠. 이 문서가 19세기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1830몇 년인가 그때 발견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뭐 소설 같은 얘기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발견된 다음에는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 일어난 그런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네덜란드의 고대 문헌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문서가 이제 쭉 있는데 이게 가장 초기에 이 문서의 초기에 그런 기록들은 주전 14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때의 기록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400년이면 얼추 모세 때예요. 주전 1500년이라고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할 때. 출애굽 사건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일반 성경 이외에 그냥 일반 세상에 기록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증하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 문서 내용에 보면은요, 이 열 가지 재앙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뭐 서사시라든지 아주 고대 문헌들이 그런 식으로 된 것처럼 이것도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서 내용에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열 가지 재앙 중에 처음이 나일 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물이 강이 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섯 번째 재앙 집 짐승의 죽음이라는 그런 부분도 거기 기록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모든 가축들이 울부짖는다. 보라 산산이 흩어진 가축을 한 대 거둘 수 없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애굽 문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집짐승의 죽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치실 때 하셨던 일인데 집짐승이 무슨 우상이었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이 집짐승, 가축은 사실은 재물이었어요.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애굽 문명의 집짐승은 재산이었고 중요한 경제 요소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바로에게 이 경제 요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가 다 놔도 이거는 놓지를 않아요. 이 재물의 문제는요. 바로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요. 또한 바로의 모습은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바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애굽의 재물과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나요? 노예를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재물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재산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일이죠. 이 세상의 일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짐승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이 재앙은 애굽을 향한 재앙이었지만 그 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누구도 함께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경험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교훈이 됐어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몸에 걸치고 소유로 삼고 지냈는데 그 재물로 그들이 만들게 있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서 재물을 받아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막을 제조하라 그렇게 나오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재물의 본질을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걸로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재물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재물로 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금융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재편화 속에서 금융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랜 동안 우리가 근세에 들어와가지고 모두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책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애굽에서 벌써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재물의 힘이 곧 신이 될 때 재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과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 문제는요. 크리스천들도 물론 그렇지만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아킬레스 힘줄과 같은 것이죠. 혹시 조던 피러슨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매우 이 시대에 양심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한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혹시 이분의 이름이 생소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예전에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해요. 정말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여하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문제는 사람들에게 아킬레우스 힘줄과도 같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놓치면 세상 사람들은 쓰러져서 걷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에 자꾸만 걸려서 넘어가요. 그 크리스천들의 경우도 저는 뭐 예외는 아니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주신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저 동부에 사는 제 이제 가족 집에 가서 제가 이제 휴가 때 보통 이제 가족들 좀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갔더니만 그 뭐 여동생 집에서 그 교회 다니는 그 교회에 그 소그룹 모임이 마침 있었어요. 한 20몇 명, 25명가량 모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있으니까 같이 저도 또 그 모임에 또 좀 와달라고 하고 같이 이제 그 저 여동생 집에서 이제 모였는데요. 그 중에 그 한 분이 그 지역사회 한인사회 리더 격인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또 어카운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한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 교회에 지도자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더 도와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참 뵈면 그 모든 분들이 인격도 훌륭하고 말도 잘하고 믿음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돈에 관련된 문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데 정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재물은 별개입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해서 그런 얘기 가지고 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별개가 되겠어요? 예.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신앙하고 돈 관계는 다른 거야 하셨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 그 지역 사회, 한인 사회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재물과 관련된 약점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답은 예수님이에요, 항상. 그래서.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을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 재물과 관계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으니 여길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메스터라는. 아, 우리는 아유 어떻게 재물이 메스터가 돼? 크리스찬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 메스터는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큰 문제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상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단속시키시는 것이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단속시키셨듯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이 재물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부간에 돈 문제 가지고 제대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뭐 일반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 가지고 문제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지만 저에게는 절대로 무슨 모임을 안 한다? 개 모임을 안 한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뭐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개 같은 그 모임은 한국에 아직 아 제가 발음 잘 들으셔야지 발음 제가 발음이 분명히 했죠. 아 참 기억 여의 네 아 이게 저 아 이런 말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기서. 근데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너무도 많이 문제는 뭐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뒤로 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매우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넘버 원 리즌이 뭐라고 하나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자, 저희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뭐냐면은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예. 그게 결국 뭡니까? 건강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악성 종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좀 심층 보고 이 시대에 문제를 좀 보고 싶지만은요.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좀 지나가면 악성 종기에 관한 그런 문제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8절서부터 나오잖아요. 피부병 전염이. 그런데 7절을 먼저 보세요.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자, 바로가요. 자기 이제 뭐 부하들을 보내요. 시종들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게 뭐 여호와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그 말한 대로 됐느냐 확인을 해라.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기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집짐승은 다 몰살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이 집짐승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부병 전염, 두 번째 피부병 전염이 왔을 때는 확인조차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했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점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 그랬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악에 대해서, 무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악을 오히려 원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흐르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구원의 스토리가 여기 매우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 이야기처럼 또 들어가 있어요.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바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 팔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데서 나오게 하면 한순간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그건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줘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라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생명의 이름, 진리의 이름을 알게 내가 너를 남겨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17절.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맘때 내일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제까지 그런 큰 우박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자, 여기 보십니까? 이거 19절의 맨 끝에 모두 죽을 것이다,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아, 죽는다고?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시간이 있을 때. 이게 구원의 메시지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목적이 완전 파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우리가 이스터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스터의 그런 축복의 그런 이야기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터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말해주고 초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그저 교회 절기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반감을 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뭐 이러죠, 그죠?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사랑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다 이러느냐? 이 지금 모순된 하나님 아니냐?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속에는 잘못된 전제적인 어떤 생각을 깔고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면 그냥 사람을 밀어붙여서 지옥으로 가게 한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인데 그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을 밀어서 보낼까요?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지옥을 갈까요?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원래?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거예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이브를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을 맛보며 살게 지음받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긴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저에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그리고 이 불의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교만을 버리지 않는 경우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너는 지옥행, 너는 천국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억지로 지옥행 열차에 태워보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행 열차에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건 정확히 예수님을 믿어서 스스로 지옥 가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고 하시는 이 복음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정말 안타깝게도요 회개하는 듯이 보이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바로가 막 이제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의 참된 변화와 삶의 내용이 변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같아. 뭐 기독교 하나님 좋은 것 같아. 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변화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거는 이제 뭐 세상 이야기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이와 같은 비슷한 패턴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뉘칩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똑같이 다시금 반복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삶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자,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 우박이 이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27절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했다.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맞고 그러고 그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못하는 그런 바로가 아니죠. 생각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았으면 거기에 따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알기는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옳지 못했다고 했는데 참 회개 같은 말은 잘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다시 지금 죄를 짓고 결코 돌아서지 않을까요? 이런 바로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10장에서도 또 나와요. 반복돼요.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니는 마음 태도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 예, 그 동부에서 만난 그분 이야기처럼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 재물 이야기만 나면 딴 사람을 돌변하면서 비윤리적인 선택도 재물에 관계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이 좋고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여전히 내 바로의 길을 고집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주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바로가 놓을 수 없었던 게 뭐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재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아이고, 이게 참,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아도 내가 좋다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르지는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28절에, 예, 9장 28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좀 훑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너희를 보내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제사는 드려도 좋지만은 이 땅에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러나 애굽의 시스템 속에 너희들은 있어야 돼. 이게 뭐죠? 우리가 차차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차차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타협을 해요. 예배는 다 드려요. 하나님이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애굽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고 재물은 붙들고 살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8장 25절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8장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긴 가되 이땅 안에서 해라. 뭐예요? 세상 시스템 안에서 이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 이게 지금도 사단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려먹는 일이에요. 그게 수갑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바로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예, 자, 그거를 한번 아직 우리가 안본 부분이지만 10장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예배하는 거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남겨요? 재물이 우상이 된걸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건 인정하면 맘대로 해. 예배 드려도 뭐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맘대로 해, 너희들. 그러나 재물이 신인 것을 네가 건드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 마스터를 얘기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에게 배어있는 모습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벗어나는 참된 회개. 우리 성도님들 참된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잘못이다. 잘못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이라는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방향과 나의 결심과 나의 마음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죠? 여전히 우상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뼈아프게 주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노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보다는 좀 다음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냥꾼들 이야기로 좀 마칠게요. 이게 제가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알래스카에 이 저 사냥을 하러 두 사람이 갔어요. 그 알래스카에 뭐를 사냥하러 갔냐면 소만큼이나 덩치가 큰 무스라고 있죠. 커다란 무스. 예. 그 무스가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무스를 받았는데 길로 나온.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무스가 하도 커가지고 무스 배를 훑고 지나간 거예요. 차가. 세단이. 그 무스 덩치가 소만큼 이제 큰 거죠. 하여간 이렇게 큰 무스 사냥을 위해서 알래스카로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냥을 하는 곳이 차로 진입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냥에 이제 성공했어요. 무스를 엄청난 그 크기의 무스들을 네 마리나 잡았어요. 그래서 무스를 이제 비행기에 싣자고 조종사한테 얘기하니까 조종사가 절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이렇게 무거운데 이 무게 가지고 이 비행기 가지고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실을 수 없어요. 떨어져요. 그런데 사냥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지난번에도 싣고 갔는데 정말이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조종사가 정말 싣고 갔다고요? 아 그렇다니까 우리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정말 거짓말 안 한다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였던 그러면서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네, 떠났습니다. 떠난 거예요. 다 싣고 떠나기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추락했어요. 추락했어요. 추락한 그 비행기에서 두 사냥꾼이 살아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냥꾼이 다른 사냥꾼에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 근처에 추락한 것 같아. 그러자 다른 사냥꾼이 대답하기를 다음에는 또 알아 추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안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반쪽 진실은 얘기했죠. 싣고 떠나긴 했어요. 그죠? 추락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이렇듯 회색지대가 많아요. 반은 맞아요. 반은 아니에요. 반의 주인은 바로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부활의 영원한 나라의 진정한 천국의 시민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내일을 보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더 싫으라고 하고 더 멀리 날아가 보라고 합니다. 주님 더 이상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